오늘 성경 봉독이 나갔을 때 아마 일부 성도님들은 실망하셨을 거예요. 아니, 여섯 번째 주인데 아직도 5절을 못 나가, 5절 안에 갇혀 있는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5절 이후에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한 마음이 되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을 수도 있고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직접 수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멋지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모두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지만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위기는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되찾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도할 때 계속 아멘 해주셨는데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아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 끝났어요. 이제 됐습니다. 아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요. 다 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행복하게 지내다가도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어떤 잘못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은 잘 나가다가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의식을 갖게 되죠. 그 죄 무게는 우리를 정말 짓누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잠드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죄함으로써 속죄하려고 합니다. 그래, 다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선행도 더 하고 남들을 돕는 일들도 하고 또 종교라는 것이 여기에 굉장히 효과가 있죠. 종교에 심취해서 뭔가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열심히 믿고 섬기면은 내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죄의 무게는 점점 더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후회가 많죠.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구원을 받는구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자유했습니다. 아, 이런 삶이 있다니 너무 좋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난 뒤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게 와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전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이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더 이상 나쁜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해결됐어요? 가정이 다 하나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전히 예전과 비슷한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제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시작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결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먹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친 대로 다 지켜나가기 시작해야지 그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아 좋은 충고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 보니까 이게 나는 과연 지금 충분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7장 표현을 빌리자면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이 악을 행하는 나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충분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구원받았다가 그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율법을 지키자. 계명을 한번 열심히 지켜보자. 할례 받자. 이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경악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율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큰일 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계명을 더 노력해서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 갈라디아서 5장 4절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볼 때 율법으로 가지 마십시오. 죽음뿐이에요. 정죄뿐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게 소론이에요. 십자가로 돌아가라. 여러분 어릴 적 아마 우리는 다 이 부모님한테 인정받으라고 굉장히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가만 보면 어렸을 때 항상 뭔가 잘하면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네,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100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99점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막 어머니가 그때 막 빨래하고 계셨는데 막 나 오늘 99점 받았다고 막 그걸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딱 막 얘기했는데 막 그 약간 10분 동안 반응 앞에 실망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하나만 더 맞으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그 뭐 약간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은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작은 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항상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린 다 그래요.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하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돼. 내가 좀 더 잘하면 돼. 내가 성적 좀만 더 끌어올리고 내가 시험 좀 더 잘 보고 내가 또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주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보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까요? 노력해도 우리는 실수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더 좋은 자녀가 될 수 없어? 나는 왜 부모님한테 더 인정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선생님한테 정말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모범생이 되지 못할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잣대를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요,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또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자선활동도 많이 하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실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은혜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율법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율법 폐기론자 아닙니다. 저는 율법이 나쁘다고도 생각 안 해요. 율법이 어떻게 나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율법은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게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누가 거울로 자기 얼굴을 씻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힘은 없어요. 그건 율법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적당히 잘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를 따르지 않으면 100%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요구를 우리가 낮추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잘 보여준 한 젊은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이에요. 5살 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적극적인 개입으로 죽을 뻔했다 살아난 아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어렸을 때부터 금식하고 그리고 자선활동을 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도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홀리 클럽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매일 정해진 만큼 성경을 읽고 더 나아가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원에 가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요 공허함밖에 없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때는 배를 타고 미국 가려면 몇 개월 걸렸어요. 그죠? 미국까지 가서 2년 동안 미국을 돌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2년 후에 그가 돌아올 때 그는 뭐라고 썼냐면 여전히 나는 너무나 공허하고 괴로울 뿐이다. 왜 내 마음에는, 내 안에는 기쁨이 없을까? 그러면서 그는 그때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막 넘치는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랑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쁨이 넘칠까? 그러던 어느 날 영국의 알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그는 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 젊은이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가 내렸던 고백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30년 넘게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 정죄를 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감리교 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입니다. 이 청년의 고민은, 그리고 이 청년의 경험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기도 해요. 존 번연의 고민, 그 경험이기도 하고 마틴 루터의 경험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정말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이 바울, 그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더 열심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려고 하는 그 순간, 즉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결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지켜야 된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곳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모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곳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된 곳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선포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으로 가지 마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로 돌아갈까요? 십자가에 돌아가려면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전도도 많이 하고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은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느냐? 아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쉬워요? 뭐 기독교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기독교를 이렇게 값싼 그 종교로 전락시킬까? 여러분 아멘이 쉬우세요? 아멘 쉬우세요? 아멘 어려워요. 아멘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다 아멘 합시다 하면 따라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저는 그냥 입으로 하는 그 아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입으로 하는 아멘 당연히 포함되겠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아멘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멘하면 돼요. 설교 문장 끝날 때마다 아멘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해봤지만 교회마다 그게 되게 달라요. 어떤 교회는 진짜 문장이 끝날 때마다 막 터져나와서 설교를 이렇게 끝나면 제가 한 번은 러스네 있을 때 제가 흑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한 문장도 못 끝내요. 그냥 말하고 있는데 아멘! Preach, Pastor, preach! 막 이러니까 막 집중도 안 되고 너. 근데 그러면 이분들이 아멘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그게 충분한 건가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제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아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주님, 아멘. 그거예요. 아멘. 근데 아멘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아직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난 얼마든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나는 더 계명 잘 지킬 수 있어. 난 좀 더 노력하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결단하면 돼. 내가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니고 그 웨슬리 존 웨슬리처럼 내가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금식도 더 열심히 하고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가서 기도하고 헌금도 생활도 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나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멘은 머리로 하는 아멘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이 빈맨이에요. 노맨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아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탕자의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탕자는 가서 다 날렸어요. 다 날렸어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언제부터 기다리셨을까요? 집을 나간 순간부터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이 아버지가 뭘 해요? 달려나가서 입 맞추고 안아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필요 없었어요. 그 말하기 전에 아버지 저 왔어요. 그 말도 하기 전에 이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멘의 의미예요. 나는 과연 아멘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나는 뭐 노력한 것도 없고 난 율법도 잘 모르는데 그런 나도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아멘이면 충분하다. 아멘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실제로 남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더 큰 업적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펼치는 그런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제가 열심히 살아도 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미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전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좀 한국 교회에서 어느 정도 결단은 필요하겠지만 결단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결단합시다. 아니 언제까지 결단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결단을 할 거면 십자가로 돌아갈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헌신해야지. 그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의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그 큰 팔 앞에 나는 지금 돌아갑니다. 아니 그 말 하기도 전에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아직 나는 돌아갈까? 아직 생각도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가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한 가지 부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고 실수하고 실족하고 역시 난 안 돼. 나는 또 죄를 지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율법으로 가지 마십시오.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잘해봐야지. 내가 이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걸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십자가 앞에서 아멘 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을 적실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이렇게 오늘 부를 찬양, 오늘 제 메시지를 그냥 요약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